노아의 방주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어떤 신비스러운 생각을 갖게 하곤 합니다. 방주에만 타면 모든 것이 안전하고 잘 보호받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방주는 튼튼하고 거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로 방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인 방주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노아의 방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나 그의 사역 또는 교회 역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의 의미는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존재의 의미와 역할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세워왔는지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도 또한 오늘 현대의 방주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까지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왜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시라고 하셨는가입니다. 13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혈육 있는 자들을 멸하기 위해 심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보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포악함. 죄를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심판은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삯은 사망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나이가 늙어서 자연적으로 죽는 자연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우리 초반부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이제 아담에게 그렇게 말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 그래서 따먹으면 정녕 너가 죽을 것이다. Surely you will die 라고 말하고 있죠. 정녕 내가 죽을 것이라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출애굽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과 은혜와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고 가데스 바냐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다 라는 그 말씀도 믿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완전히 멸절당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20세 이상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멸절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진노하시고 어미하신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구약에서는 이렇게 비춰져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성경은 동시에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징계를 항상 하시지만은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과 은혜, 긍휼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징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면 그들이 벌써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하고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노아 시대 이전에도 벌써 그 증조 할아버지였던 에녹이 유다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라고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의 말도 듣지도 않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보겠죠.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그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잘됐고 그른지 옳고 그름을 말씀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것이 세상을 정죄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멸망받으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말씀을 그런 권면에 말을 해준 것이 바로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후사가 되었다라는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노아 심판하기 전에 벌써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계속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라 회개하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는데도 북이스라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외면하고 결국 그 나라가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된다는 거죠.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런 권면의 말씀 회개 내용들 다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결국은 살다가 결국은 그들이 패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정말 죄를 졌을 때는 죄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심판은 그 심판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람을 원하 그런 관계가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 회개의 사랑의 권면을 촉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봤던 이 초반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 잊지 말고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이제 어떻게 방주를 지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따라 말씀에 입각하여서 방주를 지었다고 합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을 보면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디자인한 설계에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방주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도 너는 잣나무로 고페르나무로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로 말하고 있죠.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로 지을 것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방주의 제도는 그 크기와 넓이와 이런 것들도 다 가르쳐줍니다. 방주의 제도는 15절에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다. 광이 50규빗이다. 고가 30규빗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창을 내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모든 디테일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자기의 인위적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디자인해서 노아의 방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준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이 방주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크기 300, 장이 300규빗이다.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옛날 말인데 길이, 폭, 높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길이는 요즘 길이로 어느 정도 되냐면은 171m, 한 171m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150m라고 하는데 이 큐빗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몇 센치로 정의하느냐 따라서 되지만 대체적으로 한 150에서 170m. 폭은 25에서 한 28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높이는 15에서 한 17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길이가 미식축구 경기장의 길이가 미식축구 경기장의 1.5배가 된다고 합니다. 높이는 3층으로 된 일반 건물보다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이 크기를 체적으로 환산하면 11,600m 제곱으로 환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물차량의 520대 용접과 맞먹는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크기죠. 그래서 그당 요즘에 여러분들 혹시 엔터프라이즈라는 항공모함을 들었지만 꽤 오랫동안 사용됐지만은 이 세계 최고의 오래된 것이죠. 지금으로 따진다면. 그렇지만 세계 최고의 항공모함이었다고 했던 과거에 사용되었던 엔터프라이즈 그거는 길이가 317m라고 하니까 이쯤 되면 노아의 방주의 크기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844년 영국 조선술 천년 역사가 만들어낸 호가 있어요. 배가 있어요. 그게 이름이 뭐냐면 그레이트 브리튼 호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영국에서 이제 자기들이 만드는 걸작 아주 큰 그런 대큰 배라고 하는데 이 그레이트 브리튼 호의 그런 비율과 같다고 합니다. 거의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안전하고 웬만한 폭풍이나 파도에서도 안전한 가장 과학적인 구조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머리에서 지식으로 나왔다면 과연 이러한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이러한 방주가 지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배의 비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가장 안전한 비율이라고 비율에 대해서 누가 그걸 했냐면 한국과학기술대학원에서 카이스트 대학교의 그 기독교 교수들이 이것을 실험해서 증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2년 11월에 한국 카이스트 크리스찬 교수들이 해사기술연구소와 제휴해서 노아의 방주의 안전성 실험을 하여 현재 선박보다 더 안전한 것으로 증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나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결과가 그냥 인간의 머리에서 지식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랐기 때문에 이런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방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방주는 오늘날의 교회와 예수님을 뜻한다고 합니다.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는 방주와 교회가 유사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오늘날의 영적인 방주, 즉 교회를 말씀에 입각해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그 당시에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됐죠? 방주에 타는 사람들만 구원받고 방주에 타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역할, 구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역할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생을 받고 구원받는 방주가 가졌던 그런 역할과 사명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프리누아스라는 초대 기독교 교부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은 교회지만 또한 그리스도 또 비유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교회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는 주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은 구원 받을 수가 없듯이 오직 only one way to Jesus Christ, 오직 예수님께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를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소개되어져야 됩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들음을 듣고 결국은 영생을 얻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실 생명의 공동체예요. 이 건물로서만 존재하는 교회라고 인식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빌딩 그 이상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내적인 어떤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구원이 한 길밖에 없는 예수님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 바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모여서 연합된 연합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은 이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것은 소셜 미팅이고, 그건 사회단체고, 그것은 한인회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가 한 일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피 묻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깨닫고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 전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세상 이야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정황무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는 결국 성령의 역사와 동일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죽었던 자가 부활하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활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생명의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지어나가야 돼요. 이 교회를 지어나가야 돼요. 이미 지어진 이 건물로서의 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생명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미션이에요.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교회, 이 방주를 지어가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 철저히 배제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노아의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노아가 자기 생각, 아,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죠? 폭이 얼마고 길이가 높이가 얼마라고 할 때, 과연 그것이 현명한 생각일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짓는 것이, 이런 나무를 짓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더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자기의 생각으로 만약에 방주를 지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주를 지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생명의 유기적 공동체를 섬기며 지어갈 때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돌 때 여러분의 생각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제외시켜야 돼요. 그런 노력이 노아에게도 있었어요. 그러고 자기 생각이 없었겠어요? 나름대로 자기 지식이 없겠어요? 나름대로 자기의 경험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그 플랜대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명의 공동체를 지어가는 우리들의 자세가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인식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여러분과 제가 책임지고 지어가야 돼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집이에요. 스피리추얼 하우스예요. 그곳에서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집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집을 바로 그런 측면에서 말씀으로 지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이제 우리가 큐티 세미나가 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내년 하반기에도 큐티 세미나를 제가 한번 저녁반 하겠지만 그 다음에 계속되어지는 것이 이제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의 뼈대를 두고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길을 원합니다. 말씀으로 지어질 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에베소서에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말씀 없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토대로 근간으로 해서 그 교회가 튼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 얻은 자로서 생명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 공동체에서도 우리 구역에서도 그래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having fun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having fun하고 사회적인 단체로 전락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지었습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믿음이에요. 아직 보지 못하는 심판이 있을 것, 죄 때문에 정죄를 받아서 심판이 있을 것 아직 보지도 못하죠. 근데 경고를 받았다고 해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경고를 받아도 받겠습니까? 심판이 있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어? 죄 때문에 심판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야? 홍수 심판할 거야? 야, 이 날이 이렇게 화창하고 이렇게 좋은데 무슨 심판이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했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제 심판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절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너 미쳤구나. 미치다 보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한 거를 내가 믿으라고 하느냐? 정신 나갔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요 때로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정력과 헌신 낭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교회 왜 가? Wasting time. You're wasting your time, wasting your money. What are you doing there?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야, 너 하나만 정신 나간 걸로 족하지? 왜 네 집 식구까지 다 데려가서 다 정신 나간 일을 하려 그래?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야, 제대로 믿으시면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노아가 아마 그런 말을 엄청나게 들었을 것 같아요. 화창한 날씨에 배를 짓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몇 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저 정신 나간 놈이야. 저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미쳐도 저렇게까지 미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미쳐도 아침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성경 공부한다고 가고 이상한 책을 읽고 정신 나가도 완전히 정신 나갔구나. 우리한테도 그럴 수 있죠.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은 자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죄로 인해서 대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도 말씀으로 성경으로 경고받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경고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며 삽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앞으로 되어질 일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경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 있는 사람들만 구원 받은 자들만 경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경고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함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경외함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벌벌 애들이 fear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scary, scary movie, 이제 할로윈 데모 나오는 이런 scary가 이제 경외가 아닙니다. in fear.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청종하겠다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그 신앙하는 모든 모습이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믿어서 출발하고 되어지고 헌신과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예배와 삶과 순종과 모든 것이 함축된 것이 경외입니다. 근데 이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prepare라는 말로 되고 어떤 built라는 말도 있죠. 뭐 예비했다, 지었다 다 줬어요. 그렇지만은 방주를 지었다는 말이죠. 방주를 왜 예비했다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비해서 지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방주를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믿음 있으면 어떻게 져요?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짓는 것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왕따 당해도 120년 동안 다른 사람이 조롱하고 미친놈이라는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배를 짓겠다, 예비하겠다. 왜요? Why? 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믿음입니다. 몰상식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it doesn't make sense. You must be crazy. You must be out of your mind. 너는 미쳤을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조롱과 비난과 사람들의 야유와 왕따를 당하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짓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믿음의 방주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교회 공동체 신령한 집을 지어갈 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비웃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예수를 저렇게 믿느냐? 왜 이상한 식으로 예수를 믿어?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믿음의 방주, 신령한 집 방주를, 교회를 지어가야 돼요. 노아만 이런 신령한 집을 방주를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아까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신령한 집을 지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신령한 집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기적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우리도 믿음으로 지어가서 완성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 믿음 없으면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며 그 집을 구원했다.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보며 경외했다. 언제 이 경외심이 생길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정한 경외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진정한 경외심이 생깁니다. 어떠냐면요, 보세요. 지금 노아의 방주를 건립하고 짓고 있죠? 지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하여 다 홍수를 불러일으켜서 홍수로 인해서 다 멸절시킨다고 했죠. 모든 인류가 다 멸절당하고 모든 인류가 다 죽어가는 그 가운데 노아를 지금 끄집어내주셔서 노아를 지금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참 경외가 어떻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으로 인해서 세상의 죄 가운데 완전히 멸절당하고 영원히 멸망할 자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하신 사역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를 끄집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끄집어내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경외심이 그때 생깁니다. 나 같은 존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형벌에 빠져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유기적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방주를 교회를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특별하신 그 은혜를 노아가 깨달았을 때 그는 경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그 죽음의 영원 멸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자는 자기 혼자만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120년 동안이라도 좋게 하고 인내하고 참고 왕따를 당해도 믿음으로 그 방주를 짓습니다. 참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의의 전파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 혼자만 이 정말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그래 여기에서는 나 혼자만 들어갈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주에 다른 사람들도 초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이 방주에 들어가서 우리 너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라고 의의를 전파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죠.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여기에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노아는 방주만 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의로운 삶인지를 전파했던 의의 전파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의 전파자로 살아가야 돼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천국에 갑니다. 그것으로 that's it 하고 그것을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 의를 입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의를 전파하는 전파의 수령자들로 전파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사명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인내와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먼저 말씀으로 지었죠. 믿음으로 따라서 지었죠. 근데 마지막 전에는 인내와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한 12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120년의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는데 쉽겠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중간에서 그만두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서 봐도 노아가 방주를 짓다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야위를 보내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를 짓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잠시만 제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좀 스탑하다가 나중에 좀 제가 짓겠습니다. 요즘처럼 뭐 몇십 년 사는 것도 아니고 수백 년 사는데 세대에 하나님 저 좀 잠시만 좀 쉬겠어요 라고 말한 기록이 없어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가 노아가 방주를 진 걸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끊임없이 한결같이 지속적인 마음으로 초지일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액션이었고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때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짓고 인내로 우리의 방주 교회를 섬기며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함이 있어요. 중도에서 멈추면 모든 것은 다 물거품처럼 생깁니다. 인내하다 멈추면 순종이 아니에요. 인내하다 멈추고 포기하면 그건 순종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는 실패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노아라는 사람은 말씀을 준행할 때 순종함의 철저함을 그가 보여줬어요.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Noah did everything just as God commanded him. 그에게 명령한 대로 모든 그와 같이 똑같이 모든 것을 했다. 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obedience to God.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순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힘들어도 환경 탓, 사람 탓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섬기다가 사람들이 사람 탓, 뭐 사람이 어때서 어때서, 환경 탓 이런 탓을 많이 합니다. 인내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순종까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마지막 피날레로 장식이 되어야 돼요. 믿고 인내하다가 순종하지 못하면, 중도에서 탈락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령한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들어요. 전 비난과 조소와 비평하는 그런 말들 때문에 제가 지어야 할 방주를 못 짓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방주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짓다가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짓다가 끝까지 하다가 결국 120년 끝에서 다 완성하고 다 진행하였더라. 이것이 순종입니다. 10년, 20년 조금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서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자세로 의식하며 살아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참 생명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분열하기를 좋아하고 다투고 합쳐지기를 싫어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회의에 적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인내의 모습이 없다면 조그만 일의 분열과 이득권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과 나를 또 어떻게 인정하는지 사람들의 시선만을 의식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보이는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의 자세가 인내 열매를 결실케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예수님으로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보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잠시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5절 26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때 벌써 그리스도가 계셨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벌써 모세는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짓고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인내와 순종으로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짓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 믿음, 인내, 순종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짓는 거 중요해요. 믿음으로 짓는 거,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말씀으로, 내가 생각하는 인내와 순종으로 짓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방주,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오고 믿음이 오고 인내가 오고 순종이 왔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왔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순종과 온유 인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모든 이런 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그분의 구속사적인 일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나신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시면 이런 신령한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인내함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18절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을 세워주는 것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을 받고 우리를 구원한 것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은혜 언약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의나 의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주어진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분의 언약,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에 크레딧을 드리며,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왔고 말씀과 믿음과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집을, 하나님의 유기적 생명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만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생명이 잉태되어서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의 구속을 믿지 못하면,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못하면 생명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령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 공동체로 전락합니다. 세상 사회와 똑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이 예수님의 보혈을 꼭 믿어서 그 구속의 공로로, 은혜로 여러분 믿음을 갖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섬김으로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신령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